출애굽기 117번 메시지 제사장의 의복 두 번째 생명과 건축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성경의 주요 주제가 하나님의 건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나무의 형태로 사람에게 제시됩니다. 구절은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무엇도 있더라고 말합니다. 10절은 계속해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강이 흘러 땅의 네 끝에 이르렀습니다. 11절과 12절은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문제들은 생명과 건축의 중요한 항목들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봅니다. 이 기록을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의 기록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또한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끝에 이를 때쯤 건축 재료들은 건축인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동일한 새 재료, 금, 진주, 보석을 포함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인 모세오경의 라이프 스터디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 책들이 건축의 책들임을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사서들, 즉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모든 책들은 건축과 관계됩니다. 사실 이러한 역사서들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 올바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손상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 또한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건축이 역시 주요 주제입니다. 에스겔서는 건축의 이상을 기록하는 많은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책입니다. 에스겔의 이상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에 관하여 많이 말합니다. 건축은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이므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건축의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성경의 궁극적인 완성은 아닙니다. 성경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건축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과 관계된 여러 가지를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보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건축을 봅니다. 귀한 건축 재료들 창세기 2장에 있는 세 가지 귀한 재료 금, 진주, 호마노는 성막과 제사장 체계에서 발견됩니다. 분명 성막 안에는 풍부한 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의 흉패와 견대 위에 보석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에는 진주 대신 은이 있습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진주가 있지만 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은 대신 진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구속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사이에는 명백하게 은으로 상징된 구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언급하며 진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은을 포함시키고 진주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약에 있는 성전의 건축에도 동일한 귀한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금과 은과 보석에 관한 그 언급은 창세기 서두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은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 은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부터 영혼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 전까지의 시간에 우리에게는 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를 봅니다. 바울이 건축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성경 전체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참된 영성은 건축의 문제입니다. 건축인 영적인 집 없이는 성화와 영성이나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친절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형제가 하나님이 건축 안으로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의 외관상의 영적 풍성은 영적 파산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 없이는 보호나 덮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보호인가를 애증하기 위해 아나하임에 있는 지폐소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지폐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재료들이 아직도 땅 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폭풍이나 폭우가 오면 재료들은 손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들은 이제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날씨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호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호는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는 건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초기 시절의 건축의 중대한 중요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구원받던 때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50여 년 동안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분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또한 거룩함과 영성과 능력을 추구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영성과 능력에 관한 나의 추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나는 거룩하고 영적이고 능력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이라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의견과 유별남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의견과 유별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당신 자신을 훈련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메시지들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건축될 때만이 의견과 유별남의 문제들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고자 하고 실제로 건축 안에 있는 한 의견과 유별남의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건축된 것입니다. 건축을 위하여 자양분을 공급받음. 앞선 사도들 중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주님과 함께한 그의 일생에서 대단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다섯 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인 그의 첫 서신에서 그는 건축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자양분은 건축물인 신령한 집을 위한 것이며 신령한 집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입니다. 구절에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체계를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고 신령한 집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 체계로 건축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탁월함과 미덕들을 선전할 것입니다. 건축이 부족함.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영적이고 능력있게 드리는 노력은 너무도 공허합니다. 방법을 말하는 많은 서적들이 믿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도록 돕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실제로 이런 책들을 통해 제공됩니까? 나는 주어지는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 범주 안에 있는 영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책들을 읽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러한 책들에서 추천한 방법들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역대로 참으로 영적인 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 거인들의 많은 전기들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기는 항상 한 개인의 일생의 완전하고 분명한 묘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적 거인이 죽은 후 누군가가 거의 전기를 저술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는 그 영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기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단점을 말하고 다윗의 죄까지도 드러냅니다. 만일 당신이 다윗의 전기를 기록한다면 당신은 그의 죄들을 언급하겠습니까? 당신은 오히려 그것들을 숨기고 다윗을 위하여 약간 과장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믿는 이들이 자서전이 전기들보다 더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는 단점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실패는 안 했으나 여전히 많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단점도 건축의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 나는 영성으로 유명한 영국의 한 장소에 한 달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믿는 이들 사이에는 많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귀한 사람들은 주님의 손아래 서로 다른 영적 공과들을 배웠고 영적 체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가, 어떻게 주님께 다루심을 받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체험하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생명의 원칙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건축이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생명과 건축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이에 건축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한 실패한 것입니다. 건축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항상 건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분은 성막이 세워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그분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성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의 체험에 의하면 영성과 승리와 능력이 모두 성령과 관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원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성, 승리, 능력은 교회와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관심하지 않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까지 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상황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는 이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실망스럽고 고무적이지 못한 것은 건축의 부족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그분의 건축의 목표를 얻으실 수 없었습니다. 건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체계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건축 없이 제사장 체계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은 개인주의적인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은 단체적인 몸입니다. 제사장 체계는 함께 건축된 제사장들로 구성됩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체계의 봉사는 동역 안에 있는 몸의 봉사입니다. 이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가 바로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과 제사장 체계. 앞으로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복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표현이 사실 건축임을 볼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을 추위에서 보호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봇은 전적으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흉패와 두 견대를 함께 입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흉패와 견대들은 의심할 것 없이 강하게 건축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흉패는 건축을 상징합니다. 흉패 위에 달린 보석들은 금으로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패 자체가 에봇에 연결되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두 견대 또한 에봇에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봇이 건축과 관계됨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그분 앞에 설 때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건축을 입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에게 흉패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향을 사르고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계시를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면 우림과 둠밈이 있는 흉패를 필요로 합니다. 건축이 없다면 제사장 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 없이 제사장 체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건축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상황은 매우 낭망적입니다. 보존된 남은 자, 나의 마음은 주님의 백성의 상태로 인해 슬퍼집니다. 나는 주로 주님의 회복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건축의 부족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고무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엘리야의 시대에 7000인을 보존하셨듯이 오늘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 혼자만이 주님께 신실하게 남았음을 생각하며 실망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보존하셨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그분의 많은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하여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속히 증가하고 확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의 커다란 증가는 회복을 타락시키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으로 이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대신 주님은 회복이 반대당하고 또한 정화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회복을 정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정화는 참으로 주님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증명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우리가 변화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될 때 하나님은 건축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이 건축이 제사장 체계입니다.